사무엘상 8장 1절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5절 마지막 절 한 절 합독합니다. 8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허락하시고 우리로 예배케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주의 은혜 충만히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눕니다. 부족한 자를 통해 나누어지나 주의 은혜는 충만하여 모자람 없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의 은혜가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안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분기점이 되어지는 왕정, 시장 요구가 그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요, 또 다른 관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정의 이야기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성경은 그리 기록합니다. 우선 성경이요,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 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그가 여러분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마지막 사사임과 동시에 첫 번째 선지자였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신정정치와 왕정정치의 중간자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두 명의 왕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 할 수 있겠죠. 이를 뒷받침하듯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언급되어져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사무엘의 이름은 당연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할 때에요, 사무엘의 이름이 대표적으로 언급되어져 있음은 그가 선지자들의 대표성을 가졌단 의미입니다. 사무엘, 매우 대단하고 중요한 자였습니다. 성경은 그런 그가 나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허나 이것이 완전한 어떤 육신의 쇠약을 뜻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문 이후로도요, 그는 일련의 사역들을 쭉 이어가기 때문이죠. 다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넓은 지역에서 이제 사역함에 있어서 어떤 육체적인 피곤함, 한계가 좀 오기 시작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 되자 그가 한 가지 결정 내렸습니다. 자기를 도울 새로운 보조 사사들을 세우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그들의 이름 각각 요엘과 아비야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이제 부엘세바 지역에서 사사가 되었다라고 그리 말합니다. 이것은 부엘세바 지역의 치리를 맡았다는 뜻입니다. 부엘세바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이와 17절 말씀 보시면요, 사무엘은 주로 자신의 집이 있었던 라마를 중심으로 하여서 베델, 길갈 그리고 미스바를 그렇게 순회하면서 사역했었습니다. 그러한 중에 최남단의 부엘세바 지역에 대한 치리도 아마 분명히 필요했을 테니까 자기 대신하여서 이 둘을 사사로 세워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위대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된 요엘과 아비야, 아마도 이들에 대해 사람들의 기대가 컸었겠지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보면 성경은 이리 말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아니라. 이들이 뇌물을 받고요. 불공정한 재판을 한 것입니다.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불공정한 재판을 하는 일. 여러분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표현이기는 하지만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무려 세 가지나 이 안에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익을 따라 불이한 이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이하게 얻는 이득을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세우실 때에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이들을 세우도록 그렇게 자격 요건을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뇌물 수수 싫어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뇌물 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두 아들 받았습니다. 마지막 판결의 왜곡, 불공정한 재판입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 이하 7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정의를 왜곡하지 말고 거짓을 멀리하고 공의로서 재판하라. 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잠언서 17장 23절 말씀은요, 뇌물수수와 그리고 불공정한 재판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잠언 17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기초하여 보십시다. 이 말씀으로 보면 오늘 요엘과 아비야,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 어떠한 자입니까? 악인입니다. 분명한 악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사였고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의 이런 죄악된 행동,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혹시 누군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바로 사무엘이 어린 시절 섬겼던 대제사장 엘리, 그리고 그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 연결해서 우리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보면요, 홉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홉니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법을 아주 대놓고 무시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에 드려진 고기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가져가기도 했었고요. 제사장은 삶은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구워 먹을 그런 날 고기를 요청하기까지 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요,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2장 17절 사무엘상 말씀 보시면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거룩했어야만 했을 이들이었지만 그들은 그 누구보다 심히 악한 아들들이었습니다. 이들 아버지 그 엘리의 말도 전혀 듣지 않았던 자들, 결국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진노하셨고요,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홉니와 비느하스, 대제사장 엘리의 자녀 양육 대실패.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다. 이 일을요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제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누구보다 사무엘이 제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사건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사무엘의 응답에 대해서 주로 초점을 맞추어서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엘리를 향한 질책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하셨더랬습니다. 자녀 양육 제대로 하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강한 질책. 여러분, 그 내용이 사무엘상 3장 13절에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분명히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9절 이 본문 이전의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엘리가 결국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하게 네가 훈육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엘리도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질책하지 않았고요,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것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악의 악을 더하게 만들었고, 엘리는 악한 아들들의 죄의 방조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사무엘이요, 이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이요, 최선을 다해 자기 삶 살아내고 아들들 가르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말씀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이때 사무엘상 12장 2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의 두 아들들도 동석한 상황에서 그 설교를 하였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무엘이 이리 설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요, 맡겨진 주의 사역 외에도 생활 전반에 있어서 무엇 하나라도 어긋남 없이 살려고 최선을 다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앞에 있고 자신의 자녀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을 알았을 텐데 이런 모두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으면 정말로 그의 삶이 진실됐기 때문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본문 8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요, 성경은 분명히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과 말씀에 합한 삶을 살았으나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아들이 따르지 아니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이 두 아들들의 죄악에 대하여서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엘리처럼 양육 책임의 그 소홀에 대한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사무엘이 조금이라도 양육의 책임을 소홀히 했다면 엘리처럼 하나님 분명히 사무엘에게도 지적하셨을 테지만 그 부분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 사무엘은요, 이전 엘리와 두 아들들에 대한 그 경험과 기억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최선을 다해 자기 아들들을 양육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요엘과 아비야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원래부터 그렇다면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악한 자들이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도 혹시라도 그들처럼 원래처럼 악한 성질들을 좀 갖고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둘이 사사로서 부엘세바에서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사는요, 대물림의 직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자가 그 다음에 사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대물림의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사무엘상 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부엘세바에서 사사로 세워지는 과정 보면 여느 다른 어떤 과정의 어려움이나 반대의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엘세바에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로 세워져야 할 이유와 명분들도 필요성도 분명했고 이 두 사람도 그때 당시 현재 상태에서는 나름 어느 정도의 자격들을 충족했으리라 그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둘은 이렇게 악한 일을 행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제대로 가르쳤습니다. 모든 과정에 있어서 세울 만한 상황이었고 세울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어디에서 망가졌는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에서 망가졌습니까? 부엘세바입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난 남쪽 지방, 거기에서 이들은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홀로 서게 되었을 그때 이들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성경은요, 이 짧은 말씀 중에서도 이들이 불의한 이득을 얻으려고 뇌물을 받고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했다고 두 사람의 죄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엘과 아비야 이 두 사람이요, 물질의 유혹에 매우 취약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가리워져 있다가, 이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가 아버지 사무엘의 그늘을 벗어나 스스로 그의 인생 홀로 서게 된 그때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사무엘의 곁에서는 나름 괜찮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크게 모난 데 없고 부족한 데 없어 보이고 사사로 세울만 했어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떠나 그들이 세상과 홀로 서게 된 그때 온갖 유혹들이 그들에게 몰려 들어왔고요. 그 중에서도 영적으로 제일 취약했던 물질의 유혹, 그것이 이들 가운데에 엄습해오자 대번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물질적 유혹이 대단했었던 것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12장 3절에서요, 여러분, 사무엘이 모든 부당한 물질적 이득을 내가 취하지 않았다라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갖 것들을 내가 어길 수 있었으나 어기지 않았다고 그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사무엘은 그 유혹을 이겨나갔는데 이 두 아들들은 아버지 떨어져 인생에서 홀로 선 그때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요엘과 아비야 이 두 아들이요,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스무 살 넘으면 군대에 편제되어졌었고 또 제사장은 25부터 그렇게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했다라고 하니까 이들이 사사로 세움받고 사역한 것도 뭐 그리 나이 많아서 세워진 것은 아니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한참 젊을 때에 사명 맡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아다시피 젊음과 유혹은 상극입니다. 젊고 홀로일 때 그때 유혹에 제일 취약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때 무너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강하고 깊은 믿음도요 대물림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선지자든 사사이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녀 믿음은 부모 믿음과 별개라는 것이죠. 자녀가 홀로 세상과 맞서게 된 그 순간부터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말씀을 지켜가는 것은 오롯이 그 자녀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여러분 이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 여러분 세상 중에 홀로 섰을 때에 자녀들이 계속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무엇보다도 가장 소망하고 바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넓은 관점으로 이해해 보십시다. 비록 내 육신의 자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받은 내 믿음의 후대들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함께 있을 때는 괜찮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자기 인생 스스로 살아가는 중에 결코 가장 취약한 것들에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기를 믿음에 먼저 된 자들은 반드시 구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원론적인 말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른 주제에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내게 맡겨진 영혼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게 맡겨진 영혼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14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잠언 14장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에게 견고한 신뢰가 있는 자, 그들을 통하여서 누가 피난처를 얻습니까? 그 자녀들이 피난처를 얻는다. 잠언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게 맡겨진 영혼들, 여러분 언젠가 분명히 홀로 서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내가 평생 껴안고 있을 수 없습니다. 내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홀로 선 순간에서도 여러 죄의 유혹들, 여러분 만난다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만 설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먼저 된 이들이 반드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아들 쓰러졌습니다. 하물며 기도하지 않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요. 그대로 물려서 장착해 줄 수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나의 자녀들 스스로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무엇을 한다 해도 스스로의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먼저 된 자들이 이것을 간구하고 가르쳐야 사무엘 아들들과 같은 실패,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혹은 믿음의 후대들이 겪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간구해야 하는 이유요. 비단 내 자녀들, 내 사람들의 영적인 보존, 영적인 승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혹은 믿음의 후대들이 우리를 떠나서도 그들 스스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옳지 않은 일의 도구, 옳지 않은 일의 빌미가 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오늘 본문 아주 큰 관점에서 보자면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셨던 이스라엘이 이제 인간이 왕인 그런 나라로 바뀌어집니다. 왕이 생겨나는 지점입니다. 문제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일에 빌미가 되어졌다라는 점이죠. 본문 5절 이스라엘 대표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여러분 물론 이러한 상황이 일어난 것이 전적으로 사무엘의 노쇠함이나 혹은 사무엘 아들들의 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들의 마음이 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이후에 7절에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처럼 왕 꿈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적 이유가 그렇다 치더라도요, 사무엘 아들들의 영적인 실패는 그들에게 적당한 핑계가 되었습니다. 적당한 빌미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 옳지 않은 일에 이유가 됐다는 말입니다. 죄의욕에 휩쓸리면은요, 그것은 휩쓸린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분명한 전염성과 확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죄는 또 다른, 더 다른 악한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사무엘 아들들의 실패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정이 그렇게 들어선 직접적인 이유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말할 때마다, 이스라엘에 어떻게 왕이 세워졌냐 말할 때마다 사무엘 아들들의 실패가 언급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중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는요, 조금의 빌미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의 후대들, 그들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때 죄에 취약하면 결국 옳지 않은 일에 도구 될 것이고 이유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후대들이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은혜의 그 통로와 도구 될 수 있도록 소망하며 그래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홀로 있을 때라도, 혹여 죄에 휩쓸려 옳지 않은 일에 도구, 이유 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후에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상 12장 2절에서 아버지 곁에 서 있는 것으로 재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곁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 나름의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사무엘과 함께 온 백성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되었으리라 그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믿음의 후대들, 홀로 서 있을 때라도 여러분, 여러 유혹들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꾸준히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의 이유, 도구 되지 않고요, 은혜와 축복의 통로와 증거될 수 있는 그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간구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의 후대들, 언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들의 삶을 스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인생 홀로 걸어갈 때에도 믿음의 승리 이루며 마땅한 사명들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먼저 믿는 우리가 간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곧 다시 오실 것이며 우리 가정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